오늘은 이제 도르트 신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다섯 번째 교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는 것은 그 이제 학론파가 문제 제기를 한 첫 번째 또는 쟁점이 되었던 첫 번째, 뭐 다섯 번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견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학론파는 성도들의 견인에 대하여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르트 신경이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볼 것인데, 먼저 오늘은 1항에서 5항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견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자체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견고한 믿음 안에서의 견고한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이기보다는 인내인 거죠. 인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견인이 없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머무는 것, 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론파도 당연히 견인이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머무는 거 머물러야지 구원받는.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구원받지 못하겠죠. 똑같이 이 도르트 총대들, 이 개혁신학자들도 똑같이 믿음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학론파는 참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견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견인한다. 즉 믿음 안에서 끝까지 머문다.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의견이 불일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론파는 그러니까 학론파가 이제 우리 정통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했기 때문에 학론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후에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라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합니다. 학론파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죄를 짓고 최종적으로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장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참된 신자들이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 참된 의롭게 하는 믿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범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참된 신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통해 수치스러운 죄와 흉악한 죄에 빠질 수 있다. 이것들 안에서 견인하고 죽을 수 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흉악한 죄에 빠지는,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수치스러운 죄가 있겠지만 배교라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안에서 견인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 안에서 머문다는 거지. 이것도 견인입니다. 신앙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불신앙에서 끝까지 고집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견인, 불신앙의 견인이죠. 그러다가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문파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참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상적인 이런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죄, 그러니까 어떤 배교의 죄까지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현실이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라,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불신앙에서 계속 머물다가 멸망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항론파가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가? 개혁신학자들은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가능성과 현실을 정말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이들이 믿음만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분리된다고 말해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 그들은 위선자다. 또 믿음을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 마음에는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자들, 여기에 대하여 총대들은 이렇게 일시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믿음, 여기에 대하여 이제 항론파의 생각과 총대들의 생각이 달랐는데요. 항론파들은 일시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 이것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으로, 늘 일시적인 믿음인 거죠. 늘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 안에 머물다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도르트 총대들은 아예 다르다는 것이죠. 이 일시적인 믿음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이 믿음과는 종류에서 전혀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총대들이 말한 거를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믿는 자는 이러한 자이니 믿음에 살아있는 뿌리가 없으며 교회와 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겉으로만 들어와 접붙여졌으며 참된 비밀과 신비가 없고 그들의 믿음은 참되거나 견고한 적이 없고 중생도 모든 부분에 절대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고 그들의 심장이 한 번도 내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을 통해 차지되거나 새롭게 된 적이 없고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되고 알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류에서 일시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은 종류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의롭게 하는 믿음도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신자들이 소유한 이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믿음은 성령의 중생에 의해서 나온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지금 항론파가 지적했던 문제, 믿음에서 떨어졌다. 믿음에 떨어졌다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에서 일시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둔 거죠. 또 흉악한 죄에 빠져 거기서 멸망할 수 있다. 그것이 성령의 중생에 의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떨어지는 자가 있다. 그것은 어떤 자이냐? 그리고 참된 신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참된 신자들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그럼 참된 신자들은 범죄하지 않는가? 견인한다. 믿음에서 끝까지 머문다고 했는데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가? 해서 이 죄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짓는다, 죄를 범한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 1항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제가 진하게 해놓은 것이 1항인데요. 다섯 번째 교리 1항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도록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중생시키신 자들 바로 그들을 또한 죄의 주권과 죄에게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하시지만 이 생애에서 육신과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중생시키신 자들이니까 참 신자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자들이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결정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주권과 죄에게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 생애에서죠. 이 생애에서 육신과 죄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던 자들인데, 중생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거죠.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게 속한 자였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거죠. 죄의 주권과 죄에게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해방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오염이 여전히 있죠. 이것을 육신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 옛 본성, 옛 사람이죠. 이 죄의 영적인 힘과 이 작용, 그것과 관계가 끝났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은 상실했고 성령께서 그것과 계속 싸우시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육신과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2항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인해 날마다 연약함에 죄가 생기며 성도들의 가장 선한 행위에도 오점이 있다. 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피하게 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또 경건의 거룩한 실천을 통해 육신을 더욱더 죽이게 할 그리고 완전이란 목표를 애타게 구하게 할 지속적인 이유가 된다. 이것은 이들이 이 죽음의 육신에서 해방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때까지 계속된다. 이제 1항에서 이어서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죄와 이 불완전함을 2항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의 죄가 날마다 있다. 날마다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들, 우리 마음에서 생기고,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후에 후회하고, 그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에도 오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거기에는 오염이 거의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 내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방식에 있어서의 잘못된 방식, 여러 가지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들인데, 자, 이것은 어떤 건가? 바로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겸손히 표대를 향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상태, 이 연약함이 있는 상태, 우리가 매일 날마다 확인하는 완전하지 못한 이 상태, 연약함의 이 상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겸비하게 할 이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피할 이유, 우리의 이런 죄된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겠는가. 거룩한 실천과 실천할 이유, 또 육신을 죽일 이유, 거룩한 실천을 통해서 육신을 죽일 이유가 되죠. 그래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성령님을 더 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죽일 이유가 됩니다. 또 완전이란 목표를 사모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양에 이어서 이제 사망에서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심한 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맡겨진다면 이 내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단과 성황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이 은혜 안에 계속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전달하신 은혜 안에서 자비롭게도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마지막까지 능력 있게 보존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견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회심한 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맡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능력에 우리가 맡겨진다면,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에 맡겨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 세 가지를 지적하죠. 이 내지 않은 죄, 우리 안에 이 내지 않은 이 오염인 거죠. 오염. 성령께서 싸우시는 오염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 세상이 유혹,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유혹하고 있죠.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염이 남아 있고 세상이 유혹하고 있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무능력한 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오염이 있는 자가 이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견인이 믿음 안에서 머무는 이 견인이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전달하신 은혜 안에서 자비롭게도 그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은혜를 전달하시고 한 번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신 다음에 견고하게 그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능력 있게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능력과 부패, 우리에게는 이런 무능력과 부패는 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 안에 머물고 있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믿음 안에 머무는가? 이 무능력한 자가, 이 오염된 자가 어떻게 그러는가? 이것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죠. 스위스 총재들이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신자의 견인이 고유한 인간 능력에 의해서거나 무너진다면, 신자들 그 자신에게 위탁되었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면, 우린 이들이 울부짖는 사자의 공격에 맞서거나 육체 안에 있는 그들의 약함인 세상과 육신의 유혹에 맞서거나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죄를 짓고 배교하고 타락 안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어서 죽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만 싸운다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 머물러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죄를 좋아해서 죄를 짓고 배교하고 타락 안에 머물러서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두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를 우리 마음에 두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망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래서 신실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신실, 우리가 신실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망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만약에 정말 이런 우리 안에만 우리에게만 우리의 능력 안에만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항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를 은혜 안에 굳게 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커서 육신이 이 능력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회심한 이들이 어떤 개별 행위들에서 자기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어 이 정욕을 따라갈 수 없는 식으로 항상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고 감동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의해 무겁고 심각한 죄에 넘겨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허용하심으로 실제로 이러한 죄에 넘겨진다. 성경에 묘사된 다윗과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의 슬픈 타락이 이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신자를 은혜 안에 굳게 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이 능력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능가하셔서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한 이들이 우리가 어떤 개별 행위들에서 우리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고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어 이 정욕을 따라갈 수 없는 식으로 그래서 개별 행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벗어나는 일이 없는가 정욕을 따라가는 일이 없는가 항상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서 이제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의해 무겁고 심각한 죄에 넘겨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죄에 넘겨진다. 다윗, 베드로, 다른 성도들의 슬픈 타락 이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큰 범죄의 예를 보여주고 이 베드로의 이 범죄,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범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성도들의 슬픈 타락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자도 범죄한다. 신자들도 이 약함과 태만과 경건 연습을 포기로 하면 가장 심각한 죄. 그래서 이 다윗이 범한 이 죄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무거운 죄에 빠지기도 하며 베드로가 부인하는 배교와 같은 이런 죄도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참된 신자들도 이 내주하는 이 죄범 남은 옛사람 때문에 세상 또 사탄의 유혹 무겁고 큰 죄 안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언가 부지런히 정말 경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날마다 구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인교리를 오해하는 분들은 난 어차피 견인할 거니까 나는 막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나는 견인할 거니까 뭐 대충 믿음 생활을 해도 된다. 이것은 견인교리를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견인교리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도르투신경이 정말 이 고백하는 이 견인교리를 읽어야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 늘 경계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인교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오해하는 분들이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견인교리를 고백서 안에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도르트 신경이 고백하는 결인교리와 다른 것이죠. 이제 5항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그런 중대한 죄로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고 죽음의 죄책을 마주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믿음의 실천을 가로막으며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고 때로는 은혜에 대한 감각을 한동안 잃어버린다. 진지한 회개를 통해 이 길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얼굴이 다시 비춘다. 그래서 중대한 죄로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고 죽음의 죄책을 마주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믿음의 실천을 가로막는다. 참된 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는 그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죠. 죽음의 죄책을 마주한다. 그래서 죽음의 죄책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가 저 완전히 떨어져서 이런 죽음의 죄책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마주친다는 거죠. 죽음의 죄책을 마주치게 된다.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믿음의 실천을 가로막고 양심을 심히 상해서 은혜에 대한 감각을 한동안 잃어버린다. 감각을 상실한 자처럼 이 은혜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거의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지한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얼굴이 그에게 다시 비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로, 이 생명의 길로 돌이킬 때까지 그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죄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항론파는 이 견인교리, 특별히 선택과 구원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이 이 경건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받아서 나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방종할 것이다. 죄를 가볍게 지을 것이다. 그래서 경건생활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견인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이거든요. 즉 믿음 없는 견인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견인이 없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그가 범죄를 하게 되면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견인이 없는 것이죠. 뭐 믿으라,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타락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 믿음이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그럼 항론파와 이 개혁교의 교리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시고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특별한 것이죠. 믿으라고 요구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똑같이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이 회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제네바 총재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 생명의 감각의 회복, 양심의 평화와 기쁨의 회복, 그리고 죄로 무겁게 상처난 그리스의 지체 회복은 회개가 없이 다시 얻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죄에 빠진 자들.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에 대한 감각이 한동안 없을 수도 있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그때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눈물로 또 회개한 것처럼 이 회개와 함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 영적 생명의 감각의 회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의 감각의 회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참된 신자들이 영적 생명 자체를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자체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감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 영적 생명에 대한 이 감각을 상실한 거죠. 생명 자체는 정말 이렇게 남아있는데 감각을 상실해서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생명 자체를 잃은 것은 아니라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감각의 상실은 굉장히 무거운 상실이 됩니다. 양심의 평화를 상실한 것이고 기쁨을 상실한 것이죠.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전혀 그 얼굴이 주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감각을 상실했으니까 비참한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선물로 주실 때 그를 통하여 그에게 회개하게 하실 때 그가 그때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 범죄하였구나. 아, 내가 정말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 상실한 채로 살았구나.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가 다시 평화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무거운 죄와 함께한 이 신자는 평화와 기쁨을 상실한 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삽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그걸 모른 채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고 회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으라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듯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 감각을 상실한 자에게 그 감각을 다시 주시고 회개를 다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그 은혜의 얼굴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견인교리를 생각할 때 오히려 도르트 신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견인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경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견인교리,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어쨌든 보호하시고 가시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뭐 이 정도 죄야 뭐 괜찮아, 하나님께서 뭐 나를 떠나게 하지 않을 거니까, 이것은 얼마나 견인교리를 오해한 것인가. 오히려 이 도르트 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견인교리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더 경계하고 깨어있고, 우리는 무능력하니, 무능력하면서도 안에는 오염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으니 더 경계하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것이 견인교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아무런 가치 없고 공로 없고 제 갈 길로 가던 자들이었는데, 저희를 부르셔서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오염이 있으며 주여 우리는 여전히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더 경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요, 주여 주께서 주시는 큰 믿음 가운데 머물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